다니엘이 네 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게 되지요. 7장에서는 네 짐승의 환상, 8장에서는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 또 10장에서는 9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환상, 10장에서는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10장, 11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형식 내용은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고 해서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바사의 식민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긴 했지만은 뭐 사는 장소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였다. 이제는 페르시아 바사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 국제적인 사회가 격동기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역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페르시아가 이제 그 당시에는 다니엘 때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결국에는 서쪽에서 온 나라, 우리 성경에는 서쪽에서 온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입니다. 헬라 제국.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크세르크시스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과 싸웠는데 결국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죠. 그때 그 페르시아가 멸망할 때 그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있죠. 에스더서 에스더의 남편 된 그 왕입니다. 결국 그 왕이 이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요절합니다. 일찍 죽어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는데 왕이 죽고 나니까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부하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누어집니다. 헬라 제국이 그냥 편의상 뭐 이렇게 보면 그 각 나라의 위치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 반도죠.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당시는 소아시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애굽, 이집트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헬라가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 여기서는 북방이라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북쪽이니까 북방의 나라고 그 다음에 애굽을 중심으로 세워진 헬라 제국은 이제 남방으로 나옵니다. 남방. 그러니까 북방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방과 남방이 나오는데 북방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헬라 제국이고 남방으로 나온 나라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세워진 헬라 제국입니다. 편의상 그냥 복잡하니까 남방 혹은 북방 혹은 이집트, 시리아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0절부터 끝까지 35절까지가 다 사실은 북방에 있는 시리아를 중심한 시리아의 한 왕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왕을. 이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인데 아주 비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누추한 이 비천한 사람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비열한 군무술수가 능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왕이 될 자리가 아니었는데 온갖 꾀를 꾸며서 정적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시리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방의 나라 이집트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화친을 맺고 전쟁을 벌이고 화친을 맺는데 둘 다 거짓말로 화친을 맺으니까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북방왕 시리아의 왕이 이집트하고 남방왕 이집트하고 두 번이나 전쟁을 벌이는데 이집트하고 두 번 전쟁을 벌인 다음에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을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시리아가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애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방왕이니까 시리아가 있고 지금의 시리아 똑같은 곳입니다. 시리아가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남방에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가 남방왕 애굽과 두 번이나 전쟁을 벌이고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방왕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가 한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28절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그가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자, 북방왕이 남방왕, 즉 시리아가 애굽과 전쟁한 다음에 엄청난 노량물, 전리품을 얻고 돌아가는데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짓밟고 북방으로 시리아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29절, 그가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두 번째로 애굽과 전쟁을 벌일 것이다.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기띔은 로마 세력인데 로마의 세력이 일어나면서 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을 어겼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돌아가는 길에 2차 전쟁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짓밟았다. 31절 시리아 왕 북방 왕 에피파네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보여줍니다. 31절 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 헬라의 신인 제우스 신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제우스 신을 이제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러니까 상번제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제우스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 대신에 제우스 신을 숭배하게 했다.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짓말로 하고 이 에피파네스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짓밟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말하면 친일파처럼 일본 세력과 일본에 결탁해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 북방왕 에피파네스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진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리라.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백성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에피파네스 북방왕 시리아 왕에 의해서 칼날과 칼로 살해를 당하고 불꽃 불에 태워지고 그리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해서 몰락할 것이다. 예,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짓밟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결국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비참한 이야기죠. 예,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나라를 위하는 척,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시리아 편에 드는 사람, 에피파네스 편에 들어서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나라를 위하는 척 하면서 일본 편에 서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 에피파네스가 공격해올 때, 예, 나라를 위하는 척 하지만은 결국에는 에피파네스 편에 서서 나라를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36절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지혜로운 자 몇 사람, 이 말씀은 이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제우스 신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겠지만은 그들도 그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 짓밟히고 몰락할 것이다.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겠습니까?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일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경건한 사람,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짓밟히고 몰락할 것이다. 아직 때가 언제일까요? 예,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예.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짓밟힐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지만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돼서 고통을 당할 것이고 또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다가 나중에는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짓밟힐 것이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은 더 집요하게, 더 악랄하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짓밟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신앙을 짓밟을 것이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 제도가, 제사가 폐기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소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칼과 불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짓밟힐 것이다. 언제까지? 예.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고난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요, 600년 동안 짓밟히는 거예요. 600년 동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헬라 제국의 또 식민지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또이죠. 이 로마가 옵니다. 여기는 기티비가 나오는데 로마 제국이 또 이스라엘을 또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00년 동안 식민지로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소원이 뭐겠어요? 꿈에도 소원이 자주 독립인 거예요. 자주 독립. 자주 독립이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주 독립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기대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하실 일이 로마를 물리치고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죠? 오늘 주일날 이제 설교 내용인데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혀서 큰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아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줘야 되지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죠. 예, 그만큼 이스라엘은 600년 동안 참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백성이 얼마나 고통받는가를 보여주고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 메시아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시켜주시는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백성들, 지혜로운 백성들도 용기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칼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약탈에 의해서 짓밟히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성도들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이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죠?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고난이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고난당하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 욥이 그렇잖아요. 그죠? 찾아올 수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참 고통받지요. 그죠?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이럴까? 왜 아무리 기도하는데 일이 변화가 없을까?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성들 보라 볼 때 저희들 마음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고난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의 계획, 사랑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허락된 고난인 줄 알고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반드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룰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속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늘 고난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짓밟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외쳤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용기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서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살아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각가지 고난이 찾아와서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슬플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사람들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손아래서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며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이 무너져 일상생활이 무너졌다가 요즘 이제 정부의 코로나 정책이 바뀌면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고 심지어 해외여행도 하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일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도할 것,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또 행복한 초대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올해 가기 전에 하나님 저희가 생명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은 일상생활들이 회복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삶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님 저희가 어찌해야 생명을 구원하는 이 귀하고 이 절박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심령을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온 성도가 마음과 힘을 모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오이코스들에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영생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탄자니아가 이웃나라 케냐와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케냐가 특이하게도 탄자니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납치하고 심지어 장애인들도 납치해 가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아이들을 구걸에 동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케냐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탄자니아와의 전쟁을 중단하게 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하는 것 중단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케냐 정부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아이들을 빼앗기고 있는 탄자니아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탄자니아와 케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케냐가 탄자니아의 아이들과 장애 아들을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유린하고 아이들을 하나님 구걸하는 일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케냐 정부가 하나님 깨어있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이런 악랄한 죄악을 반인륜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탄자니아와 케냐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약탈하거나 인신매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케냐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케냐 정부가 하나님 공의를 향하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화평을 향한 나라가 될수록 케냐 정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악한 일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 괴멸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속히 중단시켜 주셔서 아이들 생명을 보호하시고 가족을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사 제국에 의해서 해방되고 나라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바사의 식민지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헬라의 식민지가 되고 또 다음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계속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그렇게 늘 고통의 연속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주님이 약속한 시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보살피시며 늘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난이 오래 지속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사랑이 끝이 없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따라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속히 일어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취업의 문,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며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